오늘은 로마서에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54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54페이지에 있는 로마서 10장 13절과 14절 우리 두 구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않은 지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할렐루야. 어떤 할머니가 하루는 그 동창회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동창들이 우리 같이 오랜만에 교가를 한번 부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교가를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때 할머니가 그 교가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내가 한번 불러보겠다 그러고 교가를 부르는데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을 막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어떻게 교가를 아직까지 기억을 하고 있냐 그러면서 너무나 막 기뻐하면서 칭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집에 돌아와서는 할아버지에게 있었던 일을 막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럼 한번 불러와라 교가가 뭐냐 라고 그랬더니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또 불렀습니다. 듣고 있다가 할아버지가 갸우뚱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상하다. 학교는 다른데 왜 우리 학교 교가랑 똑같지? 그랬다고 얘기했답니다. 오늘은 이제 에스더서를 제가 잠깐 멈추고 이제 성교 보고 겸 이제 또 말씀에 와서 왜 우리가 선교를 해야 하는지, 특별히 원주민 선교를 왜 우리가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 복음의 핵심을 잘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의인은 10장을 통해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생명을 얻을 것이다.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전합니다. 또 그런 맥락에서 오늘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누구든지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선언을 합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구원에 대해서 질문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 질문을 가지고 많은 시간을 씨름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그러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행함이 아니라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살게 될 것이다.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그 온몸의 전율을 느꼈다고 합니다. 자기가 풀고자 했던 그 답을 이 안에서 풀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또 그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이 되었다는 그런 우리가 역사를 볼 수가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인간적인 그런 노력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또 도덕적인 그런 열심으로 혹은 완벽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얼마나 그것이 감사한 일입니까? 만약에 도덕적인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 기록되었다면 여기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게 되니 얼마나 이것이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겠습니까?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그 말씀에 보시면 누구든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만 구원받는 것 아니고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오늘 말씀에서 확실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기쁜 소식이다. 좋은 소식이다. 복음의 소식이다. 라고 저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런 복음의 소식에 대해서 전하면서 14절에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합니다. 14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다시 말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복음의 기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데 전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기쁜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그들이 그것을 듣고 구원을 받다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겠느냐라는 그 안타까운 그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은 이 슬픔 많은 세상에서 죽도록 고생하고 고통받는 삶을 산 이후에 그 죽음 이후에 지옥에 떨어지는 삶이 가장 이 세상에서 안타까운 삶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런 고통과 슬픔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이 복음의 소식,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소식을 저희는 전해야 됩니다.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가서 전해야 합니다. 북미 원주민 선교를 지난주에 다녀왔는데요. 원주민 선교를 갈 때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 이 세상에 북미 원주민과 같은 사람들과 같이 정말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이 자꾸 와닿는 것 같습니다. 복음의 소식을 못 듣고 이 사람들이 죽는다면 정말 이 세상에서도 안타까운 삶을 살고 고통 가운데 사는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죽어서도 지옥에 떨어진다면 이것같이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면서 이 북미 원주민들이 얼마나 고통 속에 살고 있는지 안타까움 속에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북미 원주민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좀 설명해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들의 역사를 어느 정도는 아실 것입니다. 이 아메리카 대륙을 북미 원주민들이 주인처럼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유럽인들이 들어와서 백인들이 들어와서 강제로 그 땅을 빼앗았습니다. 힘과 무력으로 빼앗아서 그들을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그래서 강제 이주시켜서 살고 있는 그 지역들이 지금 우리 선교팀들이 가고 있는 원주민 보호구역입니다. 그들은 땅만 빼앗긴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도 문화도 언어도 다 빼앗겼습니다. 미국 정부는 굉장히 체계적으로 그들의 정체성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일본 사람들이 일제강점기 시대 때 한국 사람들의 정체성을 빼앗기 위해서 교육을 강제로 시키고 한국말을 못하게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나쁜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 같이 그런 식민지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미국 정부가 아이들을 부모님의 손에서 강제로 빼앗아서 기숙사에 가서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숙사에서는 자신들의 원주민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고요. 그들의 문화를 갖지 못하게 했고요. 어떤 그 원주민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들이 영어를 하지 않고 친구들끼리 자신들의 언어를 하면 선생님들에게 정말 굉장한 구타를 당했고 또 어떤 때는 여자 학교 같은 경우에서는 바늘을 혀에다가 찔러 넣는 그런 고통도 그런 나쁜 그런 뭐라 그러죠? 고문과 같은 것들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기숙사들은 없어졌지만 보호구역이라는 그런 명목 아래 여러 가지 법들을 만들어 놓고 그들이 그곳에서 나와서 살 수 없게끔 만들어 놓았습니다. 근데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미국 정부는 한 번도 원주민들에게 이런 일들에 대해서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보상을 한다는 그 말로 보상을 하겠다는 그런 이제 행동들을 했었지만 그런 제스처들은 취했었지만 솔직히 한 번도 공식적으로 사과한 적은 없습니다. 3년 전에 캐나다는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그리고 잘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배상을 하겠다고 확실한 배상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것은 지켜질지 안 지켜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미국 정부는 아직까지도 사과를 하고 있지 않고 아직까지도 정책적으로 될 수 있으면 그 사람들을 묵살시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우리 땅을 돌려달라, 우리의 정체성을 돌려달라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굉장히 그것이 큰 이슈가 되기 때문에 빼앗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을 누르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땅을 빼앗기고 정체성을 빼앗기고 문화를 빼앗기고 미래를 빼앗긴 지금의 원주민들의 땅은 절망으로 가득합니다. 선교팀들이 한번 갔다 오신 분들은 그곳이 얼마나 절망의 땅인지 느끼실 겁니다. 먼저 그곳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마약을 합니다. 그냥 정말 집 건너 모든 집들이 다 마약을 할 정도로 헤로인, 그리고 헤로인보다 더 센 마약들을 부모들이 애들 앞에서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폭력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막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큰 힘센 형들이 와서 뭐 물건 빼앗으면 막 분풀이를 어딘가에서 하고 싶지 않습니까? 막 화가 나고 막 답답하니까. 그런 것 같이 그 원주민들의 심리 안에는 억눌려 있는 게 있기 때문에 폭력이 가득합니다. 그 땅에는. 가정폭력도 굉장히 가득하고요. 이번에 제가 갔던 그 마을에서 학생들이랑 같이 땅밟기 기도를 하는데 어떤 집에서 뭐가 막 부서지는 소리가 나고 막 우당탕 막 소리가 나는 겁니다. 막 싸우는 소리가 나서 이렇게 보니까 그 남편이 부인을 막 이렇게 때리려고 막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지나가는 걸 보고 민망했는지 자기는 전혀 안 그런 것 같이 이렇게 막 나와가지고 저희한테 말을 하는데 술에 가득 취해 있더라고요. 얼굴이 빨갛고 술에 가득 취해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저희 팀원들한테 자꾸 막 말을 시키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빨리 하고 아이들을 빨리 이렇게 가라고 피신을 시켰는데 원주민 아이들이 저희한테 하는 얘기가 저 사람은 맨날 저런다고 그리고 저런 사람 굉장히 많다고 그런 얘기를 아이들이 저한테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또 자살률이 그렇게 높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자살률이 높은 곳이 일본, 대한민국 이렇게 자살률이 높다 그러는데 한국이나 일본보다 몇 배가 더 높습니다. 거기는 그 지역은. 우리 아이들 중에도 작년에 전도를 하러 갔는데 그 친구 전도하려고 애썼는데 몇 년 후에 보니까 왜 안 오냐 물어보니까 이 친구 자살했다는 얘기를 듣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정말 슬픔으로 가득한 땅, 절망으로 가득한 땅. 근데 오늘 이 14절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울려 퍼집니다.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겠느냐. 그죠? 가지 않는데 누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그 말씀이 저희 마음 가운데 들려옵니다. 저희 선교팀이 몇 년 전에 그 한 여학생을, 중학생을 영접시킨 일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저희가 하는 사역을 계속 돕고 있는 자매가 있는데 이 자매가 저희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너무 좋아해서 저희가 선교팀 갈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도와줍니다. 그래서 재작년에는 그 저희가 선교를 못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청소년 회관에서 너네 복음 전하니까 오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못 간 일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그때 나서서 그 퍼블릭 스쿨 그죠? 그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에게 찾아가서 부탁을 해가지고 저희가 재작년부터는 거기 건물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와 얘기를 하는데 이 자매가 굉장히 어둡더라고요. 그날 요번에 왔는데 굉장히 어둡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이제 얘기를 이제 하게 됐는데 자기가 작년 한 해를 정말로 낭비했다 그러더라고요. 뭐 했냐 그러니까 남자친구를 잘못 만났는데 남자친구가 헤로인 중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순수한 아이를 마약을 하게끔 만들고 그래서 자기가 그 마약에 빠져 있다가 얼마 전에는 그 재활 받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마약하던 사람들이 재활 받는 거. 거기 받다가 이제 막 나왔다고. 그래서 막 울면서 자기 죄책감 그리고 자기 괴로운 마음을 막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더 슬픈 건 너무 힘들면 그 마약이 자꾸 또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인생이 힘들면. 근데 이렇게 손을 보니까 손에 칼자국이 있어요. 그 면도 칼자국이 엄청 많더라고요. 자살 시도를 몇 번이나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이렇게 자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18살밖에 안 된 이 학생이 얼마나 사는 게 괴롭고 고통스러웠으며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자해하고 그렇게 죽을 생각을 몇 번이나 했겠습니까? 이 원주민들이 겪고 있는 그 슬픔은 우리의 상상 이상입니다.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에게, 안타까운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슬퍼하시겠습니까? 누군가는 그들에게 가서 여기 생명이 있다고, 여기 소망이 있다고, 여기 새 삶이 있다고 복음의 소식을 전해줘야 하는데 우리가 가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들은 복음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그곳에 누군가는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북미 원주민 식구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원주민 선교를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조금씩 조금씩 열어주시는 것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가고 있는 락드 플랜보라는 그 원주민 보호구역은 복음을 받지 않기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제가 간 지 5년이 됐는데 그 전부터 굉장히 반대가 심했던 지역입니다. 한 번은 칼을 들고 우리 선교팀을 위협한 적도 있었고요. 또 한 번은 깽단들이 와서 협박을 한 적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처음 갔을 때도 저를 불러다 앉혀놓고 복음 전하면 다시는 못 오게 하겠다고 저한테 막 뭐라고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번 갈 때마다 그 리더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속 감시를 했습니다. 우리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계속 서서 지켜보고 있고, 우리가 혹시나 복음을 전하지 않나 계속 이렇게 와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실망하지 않고 선교팀들이 저희 팀에는 12년을 간 친구들이 둘이나 있을 정도로 계속 그 친구들이 계속 갔습니다. 그렇게 계속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는 녹이셔서 저희를 더 이상 지켜보지 않더라고요, 이제는. 그리고 저희를 아이들을 완전히 맡기고 그냥 가고 저희는 마음껏 그들하고 얘기할 수 있었고요. 또한 이번에는 건물에서 제가 아까 쫓겨났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건물에서 쫓겨나서 그 학교 건물을 쓰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게 굉장히 좌절도 되기도 하고 쫓겨났다는 거에 낙심도 됐지만 이제는 그 청소년 센터의 제약을 받지 않고 우리가 마음껏 그 안에서 할 수가 있게 되어서 아이들을 초등학생들을 같이 데려다가 슬립오버 같이 재우고 이제 거기서 하룻밤을 보냈는데 BBS를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성극을 막 보여주고요. 하나님 말씀 들려주면 지루해 하니까 아이들은 거기서 성극도 보여주고 율동도 같이 하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려주고요. 그 아이들에게. 그리고 어떤 학생들은 직접적으로 중고등학생들에게 성경책도 주면서 예수님 믿으라는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구비구비마다 또 정말 업앤다운이 심했던 그런 사역들이 13년간의 사역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계속 열어주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황무지와 같은 그 땅에서도 하나님의 그 생수가 흐를 수 있구나, 꽃이 필 수 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고 가기만 하면, 그 전할 소식을 안고 믿음으로 가기만 하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에 얼마나 기독교에 대한 그 반감이 있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와서 괴롭히고 땅 뺏고 그랬을 때 얼마나 반감이 있겠습니까? 근데 13년간 우리 팀들이 계속 가니까 아, 기독교라고 다 나쁜 거, 기독교인이라고 다 나쁜 건 아니구나라는 그 눈빛이 이제는 보입니다. 그리고 아, 이 사람들 얘기를 좀 들어봐야겠다라는 그런 눈빛도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내년에 꼭 함께 여러분들과 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드셨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건강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안 되면 비행기 표를 주셔서라도 더 가게끔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어를 못한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희 그 다른 팀에 영어 못하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가셨는데 영어를 정말 못하세요. 정말 영어를 못하시는데 두 명을 영접시켰습니다. 떠듬떠듬 되는 영어를 가지고 기도문을 써달라고 팀원들에게 써달라고 해가지고 그걸 울면서 영접기도를 시켰습니다. 언어를 못해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열어실 줄로 믿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청소년들이 하는 사역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어른에게 복음을 전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어른은 어른에게 복음을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께서 원주민에 대한 소망을 주신다면 내년에는 함께 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뉴욕 교회들에게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원주민 사역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13년간 꾸준히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일의 중심에 동상교회를 두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우리 청년뿐만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녹아주셔서 내년에는 우리 어른들도 함께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주민 보호구역은 버림받은 땅입니다. 아무도 그 땅에 찾아가질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그곳에 찾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곳에 함께 가게 하여 주셨고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 땅에서 우리가 그곳에 감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가 드려질 수 있는 은혜를 또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변화시켜줘서 언젠가는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